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틈이라. 크도다 성근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여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안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입니다. 세상에서 듣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하게 하시고 던져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상당히 혼잡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러한 복잡한 가운데서 사람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그 소중한 것인지 그런 혼란스럽기 시작이 없는 그런 시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굳이 오늘의 얘기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초대 교회에도 혼란스러웠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혼란 가운데서도 혼란 없이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꿋꿋하게 소신껏 자기 인생의 길을 갖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디모데와 사도 바울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염려스러운 것은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조차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쳐다보는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분주하고 흔들리고 복잡해도 우리는 안정하기 짝이 없고 안정되어 있는 그 나라 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속인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든지 여러 가지 뒤틀린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 다녔지만 도대체 우리는 뭘 믿고 살았는지 뭘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에 마음 쓰고 있었는지 그건 스스로 판단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하다고 해서 세상 따라가다가는 그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을 이탈한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들을 내게 서는 것은 내가 망하리를 내가 지키하면 너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니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 교회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또 변함없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누가 뭐래도 이것은 확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릴 이유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마음 뺏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그 뒤에 나오죠. 진리의 기둥과 틈이라. 크도다 성근의 비밀이요. 이게 있거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모든 것이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로 끝나야 되고 진리 투성해야 되고 진리로 가르쳐야 되며 그 진리를 실제로 보면 경건의 비밀이 됩니다. 이건 비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자 해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핵심이 들어있는 그런 굉장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굉장하냐? 크도다 성전의 비밀이야 했거든요. 세상보다 크고 이 우주보다 더 큰 그런 엄청난 비밀이 하나님의 집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집에 다니는 출석하는 교인들은 그 큰 성전의 비밀에 매료되어서 우리는 행복하게 안정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건의 비밀이라는 게 뭐며 그 진리에 따라 했는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16절 끝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될 소식인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푹 빠져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딴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인간 세상은 항상 복잡합니다. 분주합니다. 흔들립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합니다. 안정되지 못합니다. 어디서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언제 이분이 찾아올지는 모르고 언제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지 모르고 항상 어떤 위험과 불안과 긴장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 가운데 누가 교통사고 당할지는 모르고 누가 무슨 몸이 아파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이 경건의 비밀 크도다. 이 큰 경건의 비밀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면 그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누가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오신 성천하신 부활 성천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안정된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다면 예수님 뭐 크냐 예수님 뭐 그래 대수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을 앞장세우면 우리는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아유 부럽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요. 예를 들면 정주영 회장, 정몽준 회장 박사학위 다섯 개 받은 사람 하나 아유 내 자식은 언제 저렇게 훌륭한 사람 되노 아이고 우리 집안 가운데 저렇게 도만 신축이 있으면 좋겠다 아이고 정주영 할아버지가 아이고 내 외삼촌 됐으면 얼마나 되겠는 내가 취직 잘 되고 내가 좋은 데 취직하고 장가하고 아이고 좋겠네 아이고 저 정주영 회장님 현대그룹 회장님 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님 우리 교인 가운데 집사님 가운데 삼성그룹 회장님 집사님 되면 아이고 우리 주차장 사람들은 뭔지 없을텐데 그 폰트에 떡갈인데 아이고 얼마나 좋겠노 우리는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 천하 못 얻어가지고 만날 마음이 심란하죠. 만날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내 남편은 왜 아이고 지지를 못난인가 아이고 내 아내는 왜 최진실보다 더 못난 지지도 못난 여자 좀 이왕 태어났고 이쁘게 태어나지 천생에 무슨 죄가 지자 저렇게 못나게 생기노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온천하 온 우주 그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답게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었게도 우리는 그게 뭐 크노 그건 우주가 크고 온천하가 크지 큰 넓은 부동산이 크지 그건 뭐 더 큰 게 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온천하를 얻거든 정규현 회장이 앞에서 나는 현대그룹 재물이다 근데 뒤로 돌아서 보세요 뒤로 쓱 돌아보니까 뒤에 덩달이에다가 나는 지옥 간다 앞에는 난 현대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총수다 나는 재벌 총수다 이렇게 크라타 종이에 쓰놨다 합시다 할아버지 한번 뒤돌아 보세요 뒤로 쓱 돌아간다 하니까 나는 지옥 가는 인간이다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우리가 부럽습니까? 아하, 지옥 가는구나. 이 한평생, 60, 80평생 동안 돈 많이 벌어도 하루 4개 먹는 거 아니고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지 평소는 침대 더 큰 거 사용 안 합니다. 돌아봤으니까 거기 보니까 지옥이다 말이죠. 나 지옥에서 죽을 줄 알았다. 그 지옥에서 가가려면 죽을 곳에 다 할 거야, 그 사람. 그리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온 천하를 가지고 있더라도 뒤돌아 섰 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지옥 가는 길이라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온천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크도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온천하보다 온 우주를 소유하는 것보다 모든 권력과 모든 세상도는 딸들이 다 소유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크도다 정근의 비밀이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기 때문에 진짜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좀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고 봅니다. 뭐 드라큘라 이야기, 백년문 야시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참 무섭습니다만 어미야 아빠야 하고 엄마 무서워라 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말해도 나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히브리서 10장 2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계속 읽어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그의 시획성을 심판하라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세계에서 귀신, 무서운 귀신, 뭐 드라큘라, 뭐 백년문, 야시 귀신 하지만 귀신이라 제일 무서운 귀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굴 보내줬습니까? 너무나 자신이 무섭기 때문에 이 무서운 하나님을 만날 때 곧게 만나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내 것처럼 왜 하세요? 이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군합발로 받고 워커로 받고 이거 하나 집어넣게 돼.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예수님 좋은 분이지 뭐 나 존경해. 그러나 나는 딴 분도 존경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뭐 존경스럽게 여긴다 그 정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한테 모든 걸 바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예수님의 아들을 밟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옛날에 조선 왕조에 영조, 정조, 또 대원군이라든지 세종대왕 그 아들 왕자라면 그 아들을 세종대왕 왕자를 매가지로 군합발로 밟고 있으면 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봐라! 너기 처절하라 할 거 아닙니까? 감히 내 아들의 몽아지를 말다니 할 거 아닙니까? 세상의 임금도 자기 왕자를 이렇게 사람이 밟아버리면 그렇게 뿔땀을 내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그 아들을 막 지금 밟고 했는데 화 안 날 하나님 계십니까? 화 안 내실 분이 하나님이겠어요? 무서울 진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밟았고 자기를 거룩히 한 언약의 피를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하면 한국계 목사들 언약하면 뭐 뜻인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은 언약의 피로서 구분하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로 구분받는 줄 아는 사람들이 언약의 피 내가 제일 강조해서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의 피 어떤 피입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 언약의 피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거룩하게 되고 누구나 채석하게 되고 누구나 깨끗하게 되고 의의 되는데 그 고귀한 피, 그 고귀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하작은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시작도 없는 것으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시시한 것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마저 모독하고 무시하고 대손지 않게 여기고 그 피가 뭘 좋으노? 그게 내가 난 돈이 좋다. 피보다 돈, 그 피보다 자신의 건강, 그 피보다 자신의 출세, 그 피보다 자기의 부동산, 그 피보다 자기 자식, 자기 재산 이런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리요? 용서 안 합니다.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 나와지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께서는 은혜로 찾아오거든요. 은혜의 성령,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안 돼요? 성령이 뭐 잘하노?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지. 이런 식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 실시없이 기도하는 그 성령의 노력, 노고, 공적,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 그 예수 쓴 거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주심, 그런 것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길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중하다면 무겁다 뜻이에요. 얼마나 심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간들은 똑같아요. 별로 잘난 놈 없고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데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데서 살아도 죽을 때는 똑같이 여러분 그 흙속에 묻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더 귀한 존재 없습니다. 더 못난 인간 없어요. 모두 다 인간입니다. 에브리바디 모두 다 흙이에요. 모두 다 썩어야 될 시체에 불과한 것이 인간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같은 인간을 섬기고 숭배합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데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근견의 비밀, 커도가 그 경건의 비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맹하시를 밟고, 예수? 그 뭐 늘 듣던 소리 아이가, 그거. 괜찮지. 사람 하나 괜찮지, 뭐. 그러나 나는 별로야, 별로. 이것이 어떻게, 이런 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용서받았고 기대를 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저주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도 저주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도 버리십니다. 용서치 않습니다. 그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는 것을 그 반대로 생각한다면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큰 은총이고 행운입니까? 이러한 큰 경건의 비밀과 놀라운 질을 소유한 우리가 왜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고 초조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언약의 피보다 헛되고 헛된 세상의 온천하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사람이 온천하 가는 것은요, 온천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온천하가 갖고 있는 한 인간이거든요. 하긴해.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이냐, 그게 더 중요한데, 그 사람이 뭘 많이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키가 3이 됩니까? 5이 됩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중에 아무리 큰 집에다가도, 저도 큰 집에, 제 경험상 아주 건평수가 넓은 100평 이상 되는 집에도 많이 여러 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집은 커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이야, 딱 기죽지요. 그러나, 집은 커도, 사람 모터리는 똥 내 모터리 돼. 예, 크기가 너무 메카하고 비슷해요. 나 그 안에 우주인 살고 있었은 줄 알았어요. 거기가 거인이 살고 있는데, 모터리 하면 죄송합니다만, 그저, 사람의 규모 있잖아, 사람, 그 크기. 그거는 뭐, 동양인들, 같은 동양인들, 그 키가 한 1m 70, 80, 그 사이고. 몸무게 뭐, 불똥 해가 80kg, 뭐 90kg, 그 사이지. 나도 나간다 하면 나가는 인간인데. 그 뭐, 똑같은 인간이에요. 큰 집에, 기죽지 맙시다. 큰 집에 사는 인간이 똑같은 인간이에요. 개미 집이 크다 해가지고 개미도 같이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정주행이가 온천을 얻다 해도 역시 80 넘은 노인입니다. 모퉁이가 똑같아요. 근데 그 작은 모퉁이에 왜 기죽고 고개 숙입니까? 한번 봅시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그런 인간이 영으로서 어렵다 하시면 얻었어요? 그런 인간이 천사들에게 점검 받았습니까? 그런 인간이 마국간에 믿음 받았으며, 그런 인간이 영광 가운데 성천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성천한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성천한 한 분이 없습니다. 그런 때문에 커다란 경건의 비밀이여, 온천하보다 더 소중한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온천하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망치고 말았어요. 왜 도망치느냐? 자꾸 붙들고 예수여 떡을 주소서, 예수여 나와 손잡고 온천을 정복하소서, 예수여 우리와 함께 기적을 일으키소서. 척군 마귀들이 예수 붙들고 온천하에를 어떻게 획득하는가, 받은 시대간에 다 차지하는가, 그걸 자꾸 하니까 하나님 도망치고 마다. 그래서 저는 도망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거예요. 사람한테 안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다 하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예수 예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망, 사람을 피해서 도망치고 마는 겁니다. 도망치고 난 뒤에 남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서 성령, 직접 성령 받은, 바로 고난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가 남았어요. 이 성도는 이제 고난받는 거예요. 왜? 경건의 비밀. 예수만 쳐다보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지지라도 못난 존재, 아이고, 지지라도 못난 인간이라고 송아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갚았지요. 이 땅에서 우리만 달랑 남았지요. 얼마나 위험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너희들을 세상에 남겨두면 세상이 이 정도로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를 남겨두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갚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아직 세상에 남아있어서 고생을 직성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생하고 있는 이 순간, 이때쯤, 이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해줬거든요.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건 진리의 틀아 기둥이라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로 올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종들, 고난받는 종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의 관심사와 그 교회에 추구하는 바는 뭡니까? 오직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오직 예수님만이 성천하셨고,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거듭나셨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집단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요, 온천하를 못 얻어가지고 낙심하는 사람 없고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우리들이 교회고 예수님을 온천 받아 더 크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바깥 세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예? 속감이 어떻게 내려가고, 뭐, 돼지감이 어떻게 뛰는지 관계없이, 저거 뛰고 소 뛰는 게 뭐, 늘상 뛰어왔는 긴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심란하다든지, 불안하다든지, 그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다든지, 하나님께 돌을 던지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온천마다 더 귀한 경건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작은 비밀이 아니죠. 큰 비밀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마저 하나님의 아들을 매가지를 구한발로 밟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마저 그 언약의 고귀한 피,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룩한 피를 우리가 부정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마저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모독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요.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을 죽여버려서 그 죽인 사람을 자기 차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자아를 죽여버리고 예수님 자기 것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남편이 여자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 기존까지의 여성을 죽여버리고 이제는 남자의 한 부분으로서 또는 남자의 연장에서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소유하는 것을 바랍니다. 따라서 그 남자는 그 여자를 평생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모든 운명을 다 남자 쪽에서 뺏어갔으니까,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정복해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여자의 행복을 남자가 책임지고 한 평생 이끌어가야 될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면 신부가 늘 안달낼 필요는 없습니다. 신랑 하나 화끈하고 신랑 하나 괜찮은 분 만났으면, 우리가 신부가 되었다면 그 신랑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심을 해야 됩니다. 바깥에 어떤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마음을 신나하게 먹지 마시고 어서 오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여, 어서 구름 타고 오소서, 우리 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이여, 혼인잔치를 위해서 어서 구름 타고 다시 오소서, 이것이 신부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인사가 뭐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남편을 가지고 주라고 했죠. 옛날 사람들은 자기 남편을 자기 주인으로 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심정으로 이제는 우리 남편 되시고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시다. 그리고 그분이 속히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차나 다 끌어모아 모아지 못해가지고 마음의 욕심 오차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처럼 되지 마시고 우리는 참으로 크고 경건한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된 것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알고 그 사랑에 자아를 잠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경건이며 무엇이 교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 오직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온전히 가게 할 수 없이고 자나깨나 주님 생각하면서 입가에 미술을 띄울 수 있는 여유만만한 마음을 가진 그런 차분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